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한 시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자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승천하시기 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이죠. 그때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떡과 생선으로 식탁을 마련하시고 제자들과 친교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누구와 교제를 나눠주시는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교제 나눠주시며 소명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제자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명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서가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다 복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뤄가시는 것까지가 복음의 모든 내용이고 우리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다시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제 배에 타서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멀리서도 지금 자기들에게 명하시는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전에 자신을 처음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도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이 멀리였지만 순간적으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자 이를 들은 베드로가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8절에 보면 배에서 예수님이 계신 육지까지의 거리가 50칸 정도라고 하죠. 오늘 본문 앞절에 그 8절에 보면 50칸쯤 되었다. 그런데 이 50칸이라는 게 지금으로 하면 어느 정도냐면은요, 약 100m 정도가 좀 못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꽤 먼 거리죠, 헤엄치기에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거리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와왔고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죠?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으로 식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9절에 가보시면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형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도 육지에 와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이제 제자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 우리가 특히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숯불이 나온 곳이 한 군데 더 있었죠. 어디였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 신문을 받으셨던 대제사장의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 숯불 앞에서 이 숯불을 보여주시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요. 그때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어떤 장소였을까요? 슬픔의 장소고요. 고통의 장소였고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숯불 앞에서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놀라운 은혜가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세 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 숯불 앞에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를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며 친교를 나눠주시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천국 친교의 현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오직 은혜로 이루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그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곳에 늘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제를 나눠주시는 천국 교제의 장소가 그때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와 임재하시며 늘 교제를 나눠주세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더욱 예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마치 친구처럼 부탁하시며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세요. 얼마 전에도 이러한 소명을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을 때에도 죄사함의 사역, 즉 복음사역을 하라는 소명을 주셨고요. 이제도 같은 소명이에요. 같은 소명을 우리 계속해서 주시며 베드로를 굳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은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아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사역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소명을 이루라. 언제까지? 천국으로 들어오는 날까지.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마음을 알려주시며 교제를 나눠주시는 모습인데 친구의 교제 같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이제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아니 승천하신 후에도 온통 우리 양들에게 있습니다.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와 아니 저와 여러분과 나누시며 친구같이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의 마음도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도 참여되어 우리에게도 마치 친구에게 하시듯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의 양들,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부탁하십니다. 우리도 같은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마음처럼 형제 자매들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우리도 천국 승천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명까지 주시는 게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 양을 부탁한다. 여기에 양을 얘기할 때 영어로 번역하면 램도 나오고 쉽도 나오고 단어가 조금씩 다르죠. 내 어린 양, 내 양. 그러나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부탁한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주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명까지 주시니 이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감히 나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에게 이런 소명까지 주시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었잖아요. 그런데 슬쩍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했던 너무나 한심하고 믿을 수 없는 죄인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옛 성품이 변하지 않았죠. 항상 나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또 먼저 나서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했잖아요. 이제도 앞으로도 그러한 죄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자신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세요. 너무나 크신 은혜지만 베드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친구처럼 여기시고 마음을 알려주시며 부탁까지 하시며 소명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신실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기도든지 삶이든지 다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죄인들이지 않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마치 우리를 예수님의 참 친구처럼 여기시며 소명까지 주십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믿을 수 없고 내일 또다시 변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형제들을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서로 돌아보고 지켜주며 굳게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내 대신 내 양,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을 돌아봐줘. 너의 형제고 너의 친구들이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시는지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주시는 건가요? 마음을 나눠주시는 친구의 수준, 마음을 나누시는 형제들의 수준, 예수님과 같은 수준, 하나님 아들들의 수준. 그래서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수준대로 하라.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죄인이요. 아니 죄악 중에서 출생한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베드로도 주님, 이 허물 많은 종이 어찌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했던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야 베드로야 너 그랬지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는 좀 잘해봐 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꾸짖는 것보다는 믿어주는 게 좀 더 잘할 것 같아서 믿어주시는 거냐고요. 아니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잠시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요? 잠깐 실수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나 우리 모든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죄인이요 내일 모레 아니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모르셨다면 그게 아니었다면 왜 오셔서 생명까지 바치신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시는 것은 왜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을 베드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베드로의 죄성을 베드로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고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 베드로 안에 거하시며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 소망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시는 것은 너희한테 맡겨줄 테니 잘해봐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양들 형제 자매들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완전한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분명한 소망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 자리까지 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시작하고 뭘 완성하실 것인지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는 거죠. 그때 우리도 비록 내일 넘어질 것 알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서서 이 소명을 이뤄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그 소명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이뤄가라는 뜻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습이 아무리 한심하고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더욱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어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에 선포했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사역은 어떻게 보면 목자의 사역이죠. 그런데 그 목자의 사역을 교회에 맡기시고 성도들로 참여하게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양의 큰 목자 되신 예수께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그 기쁘신 뜻과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기쁘신 뜻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양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 우리 안에서 그 소명을 이뤄가시는 것까지 예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고요. 그 영광이 천국에서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히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힘써 이루어 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열심이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람의 열심이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모든 면에서 너무나 한심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만 물으시고요. 한 가지만 대답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작은 목자로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아볼 만큼 얼마만한 능력이 있는지 아니 얼마만한 재력이 있는지 안 물으십니다.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렸는지 앞으로는 잘할 결심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묻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세요. 왜? 그것으로만 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이뤄가시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 복음을 통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한 가지만 묻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아니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십니다. 이 사랑도 아가페로도 물으시고 필레오로도 물으세요. 하나님으로서도 사랑하느냐? 친구로서도 사랑하느냐? 구원자로서도 사랑하고 친구로서도 사랑하느냐? 이것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늘 대답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빠진 믿음은 없어요. 거기에서 다 시작되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말로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세요. 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은 이 모습을 증거하는 우리가 감히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제 삶만 봐도, 그저께 삶만 봐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께 죄송하고 슬픕니다. 이것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고백을 꼭 하게 하십니다. 꼭 이끌어내세요. 그러면 우리도 마음을 또 다잡고, 아, 나도 이제는 잘할 수 있다. I can do it.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고백을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이 고백을 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 마음이 어땠죠?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왜 근심했을까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grieve, sorrowful,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왜 슬펐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해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서도 버렸고요. 구원주로서도 버렸을 뿐 아니라 친구로서도 배신했잖아요. 이번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언제 또 넘어지고 언제 또 그 고백을 부인하는 삶으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세 번이나 물으시는 것 같다, 거듭 확인하시는 것 같다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슬퍼하며 grieve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예전에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면 예전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신감에 차서 야 주님 내가 목숨까지 바치기까지 주님 사랑할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젠 아닙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려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주님은 저의 죄와 약함과 허물과 부족함과 할 수 없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 생명까지 바치시며 사랑을 주셨는데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늘 변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를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나타날 때에 곧 또 돌이키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회복시켜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셔서 더욱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오직 은혜로 내 구원을 이루어주셨으니 또 온전히 이루어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로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또 넘어질 것이고 그때에도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만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담대히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와 식탁을 마련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교제를 나눠주시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계신 그곳에 또 이곳에도 우리를 찾아와 천국의 친교를 나눠주시며 묻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만 묻지 않으시고요. 양들을 부탁하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실 거고요. 내 양들을 먹이라, 돌보라 물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결코 우리 죄인의 본성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오는 고백이라면 그것은 베드로처럼 다 무너질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나의 할 수 없는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 죄인들, 그저 눈앞에 세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우리 죄인들, 아니 하나님의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멋대로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심판에서 천국 영광으로, 진노의 대상에서 기뻐하시는 아들들로 옮겨주셨고, 이제도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권할 때에 나오는 고백,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고 오직 은혜로 이뤄가심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크면 클수록,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더욱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우리도 베드로처럼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심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깨달아가죠. 그죠? 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을 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소명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생명까지 바치신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자기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며 더욱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왜?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후에 베드로의 삶에 대해 알려주셨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고난받기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 보면 고난받는 그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베드로 전서를 쓰잖아요. 이 부르심을 따라 베드로는 예수님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죽기까지 이루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명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기까지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교제 나누고 복음으로 세워주는 삶.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소명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주시는 소명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에게 주신 천국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것에 내 삶을 바쳐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예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언약 가족들, 우리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 나누게 될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알게 될 거고요. 그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완전한 고백을 할 거고요. 우리 형제들도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과 저도 소망하며 지금 비록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이지만 서로 사랑으로 더욱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우리의 소명을 이뤄가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